오늘 말씀은 제목은 불의한 자들의 세 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안 읽고 말씀 시간에 같이 읽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힘이 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가 정말 마음의 경고가 될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무엇보다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의 정말 지혜와 명철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사를 마쳤습니다. 9월에 이사를 마쳤고요. 제가 이번에 했던 이사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그때 한국 생활을 접고 캐나다로 왔을 때 했던 이사, 그때 이후로 처음 했던 이사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저도 처음 이사였고요. 한 5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처음으로 이사를 해보니까 또 당황스러운 것도 많고 좀 짐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짐이 많다는 것이에요. 살 때는 짐이 많은 것이 유익하지만 그것을 옮길 때는 짐이 정말 유익한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정리를 하고 버릴 걸 많이 버리고 이사를 준비했는데, 이사 당일 되면 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걸 보고 참 신기하기도 했고 답답했습니다. 언제나 이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말 가벼운 몸으로만 살아가고 싶은데 이 짐이 계속 저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사는 잘 끝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짐도 많고 청소도 많고 모든 게다 일인데, 이번에도 제가 이사를 가보려고 보니까 새 집을 볼 때부터 이 집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청소할 일이 굉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이 새 집이었다면 청소할 일이 좀 수월했겠는데, 기존에 세입자들이 계셨던 곳이라 또 오래 세입자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청소가 굉장히 수월한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키친 쪽을 청소하려고 보니까 키친이 이제 물기도 많고 습기도 많고 하니까 이게 묵은 때가 참 많았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키친 가운데 보니까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어요. 오래된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길래 이것을 쓸까 말까 참 며칠을 망설이다가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려고 해보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성인 두 명이 들어도 옮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분해해서 버려야 되겠다 해서 또 분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거의 분해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한 곳에 분해한 조각들을 놓고 이제 바닥을 이제 들어 올리려고 바닥을 들었는데, 그 바닥이 제일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총한 150kg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무거운 게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다 청소하고 이제 바닥을 들려고 하는데, 그 바닥에 텅 비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온갖 쓰레기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막 광고지, 쿠폰, 막 애들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벌레도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그 너무 불결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청소기를 가져다가 청소기를 막 이제 닦았습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손으로 집어내고 작은 벌레들, 과자 부스러기를 다 청소를 했습니다. 다 됐거니 해서 이제 그 무거운 테이블을 집어드는 순간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그 테이블 안쪽 그 상판 위쪽에 아주 흐미진 곳인데 까만 물체가 하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이게 거미였는데, 제 손에는 아주 강력한 청소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흡입하면 다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미를 보니까 제가 빨리 다시 전원을 켜서, 아주 강력한 청소기였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이 거미가 이 청소기 소리를 듣고 바람이 느껴지니까 그새 자기 몸을 숨기더라고요. 어디 갔지 했더니 잘안 보여요. 그랬더니 거미줄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니까 거미가 죽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강력한 청소기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이 거미는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인데, 거미는요, 온 몸을 거미줄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그 구석에 꽉 붙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게 셌던지 제가 청소기를 댔는데 빨리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와,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거미가 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큰 거미가 어떻게 이 사실 밑바닥에 들어갈 틈도 없었거든요. 이게 콩알만한 크기여서 굉장히 작지는 않았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도대체 이 긴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뭘 먹고 산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미줄을 또 쳤어요. 뭘 잡았다는 얘기인데 참 신기했더라고요. 몸집도 커서 이제 나갈 수도 없는 여기 갇혀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거미는 새끼였을 때 알에서부터 거기서 자라서 알에서 부화하고 자라고 먹이를 먹고 자라가면서 그곳이 자기의 아주 푸근한 터전처럼 살아왔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작은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거미 자신에게는 굉장히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였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죠. 제 손에는 대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강력한 청소기가 있었고 어쨌든 저는 거미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미가 좀 안쓰럽긴 했어도 그걸 제거하려고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그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이 거미와 저와의 관계랑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미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당장 없애고 싶었고 이게 내 앞에 있는 것이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사랑하시겠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을 볼 때는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사악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감사한 것은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뚜렷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만약 그 거미가 제가 누군지를 알았고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았다면 그 거미는 저를 섬기면서 저에게 생명을 구걸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관계가 없고 그 거미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저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숨어 들어가고 저를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겠죠. 자, 빛을 보면 죄인은 제가 봤던 거미처럼 그 빛으로부터 도망하거나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단지 신을 벗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을 때 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눈을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거룩함에 이르는 첫 번째는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나서 우리가 그것을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린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구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먼저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결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로마서는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는가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온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장에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불의한 것인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한 19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죄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열거된 것 말고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악한 죄인들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죄로 인해 우리 죄인들은 두 가지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로마서의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다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의 결론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게 될 이 죄들은 사도 바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기 전인 그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도 말씀, 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게 될 부분은 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목록들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그 죄의 특징들이 뭔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18절에서 20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마지막까지 있는 죄의 목록을 먼저 보기 전에 18절에서 20절까지 저희가 먼저 대표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19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인들이 나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은 믿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하나님은 불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고 이미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정확히 증명할 뿐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또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곧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다 분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존재는 그들도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1절 마지막 모든 죄인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정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자들의 세 가지 죄악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죄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제가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죄악의 특징입니다. 이 세 구절의 특징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인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뭐가 우상 숭배인지를 그들은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사람의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게 된 본성적인 태도입니다. 교만함은 무엇보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두거나 만들거나 섬기는 것도 전부 금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상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신념이나 철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애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죄에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능해지면 그 어떤 죄악도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것들을 계속 발견하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빈틈을 노리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섬기게 한다면 꼭 그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아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희가 읽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죄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를 보려고 하는 말씀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험을 재수하게 28절 갈 수 있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말씀은 좀 길었지만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범죄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범죄, 두 번째는 성적 타락에 대한 범죄를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 자체 그리고 성적 기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체에게 주신 정말 귀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이 기능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과 2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동성연애라는 죄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언가에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24절에 보니까 자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이렇게 하셨어요. 26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자,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나라고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범죄의 주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목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난 그거 바로잡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율법부터 이미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가끔 우리들 어린아이들을 키우셨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미 하지 말란 얘기가 벌써 있었거든요. 그럼 가끔 엄마가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그래 맘대로 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엄마의 뜻이 아닌 것이죠. 자, 지금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미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24절과 26절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거나 그들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동성애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이것을 궤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저는 왜곡됐다는 것이죠. 많은 인문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곳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은혜가 부족하거나 자비심이 없어서 그들을 이런 방탕과 타락 가운데 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동성연애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와 그런 죄악에 대한 내용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24절에서 이제 새롭게 성적 타락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상숭배에 그런 결격이 된 죄인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바로 정욕이라는 성적 타락과 바로 화제를 바꿔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동성연애는 분명히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보았던 동성연애자들은 그 삶이 건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부모와 가족과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예의와 범절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동성연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5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사람과의 그 어떤 죄도 이제 짓는데 장벽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땅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자, 소돔과 고모라는 왜 타락했던 것인가? 일상적으로 짓는 사소한 죄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9장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이런 동성연애의 범죄를 강하게 부각시키셨습니다. 이미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면 거의 끝판에 도달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롯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습니다.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그날 밤에 소돔 땅에 있던 남자들이 젊은이든 늙은이든 다 롯의 집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인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만류하는 롯에게 롯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들이라. 그리고 문을 부시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그들을 만류했고 천사들과 동침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무력으로 그들을 막아선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는데 어떻게 멸망시키셨는가? 의인들을 건져내시고 그 모든 지역을 불과 유황으로 그냥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향한 이 성적 타락으로 물들였던 땅에 대한 그런 대가였습니다. 자, 동성연애는 정상적인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은 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구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27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물론 26절엔 여자들도 그와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잘못에 대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보응을 받았을까? 나중에 심판날에 그들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미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행하는 그런 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금지된 죄악이면서 비도덕적인 두 가지 범죄가 있다면 약물 복용과 저는 동성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거의 동반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의 결과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신체적 그런 선택의 여지마저도 모두 다 박탈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것을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세계를 맛본 것처럼 기뻐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마치 이것은 하늘에서 나에게만 준 그런 선물처럼 그들이 그걸 즐기고 그런 향유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 자기 잘못에 대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저는 이것이 그들의 신체와 관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돼 버립니다. 약물로 인해서, 동성연애로 인해서 온갖 몸의 면역이 파괴돼 버리고 그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조차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들의 신체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통제 능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약물 복용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 그런 치명적인 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체의 온도 조절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면역력의 최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응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도 그들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단 한 번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이것이 동성연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래로 모든 시대의 끝은 두 가지 양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 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와 동성연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죄가 얼마나 관영했는가, 이 사회에 이 두 가지의 죄의 수위가 얼마나 차올랐는 것을 보고 그 심판의 때와 수위를 결정하셨습니다. 첫 심판도 그러했고 마지막 심판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꾸면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지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도 그들은 박탈되고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보게 될 그런 동성연애, 성적 타락에 대한 죄악의 그런 한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악은 29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사실 목록이 이렇게 많으면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많다. 제가 여러분들 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살짝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가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죄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뭘까? 몇 초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죄. 두 번째는 우리가 동성연애, 성적 타락을 했지만 29절에서 31절은 조금 다른 죄들입니다. 이 죄들의 공통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금지된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혼자 시기하고 혼자 살인하고 혼자 누군가를 속이거나 혼자 헐뜯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이것이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막 수근수근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보셨어요?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런 병명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들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게 없는 게 있나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 죄악을 대표하는 구절들을 저희가 읽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중간에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이것을 저는 대표적인 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본성에 애정이 없는 것이 왜 또 그렇게 문제가 될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애정적인 사랑 말고도 동정과 그들 마음속에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굉장히 좋은 마음씨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지막 시대의 그런 많은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성에 애정이 없는 것을 저는 찝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로 저희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주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또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한 자를 보고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은 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왔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우린 보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창조물로서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더 희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한 일을 계획하도록 계속 불일듯하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눈속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마음을 불사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성에 애정이 없게 되면 위의 모든 죄들이 언제나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본성에 애정을 잃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물질로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을 물질로 보게 되면 우리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대로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와 같은 일들은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한 집안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를 끝에는 제거하고 싶다. 그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치닫게 됩니다.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도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도덕과 양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도덕과 양심은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고등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도덕적인 기준을 평균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주 오지에 사는 원주민이나 그런 아주 잘 발달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어떤 죄를 바라보는 양심의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교육받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일수록 이 기준이 점점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은 세 번째 죄악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역시 사람의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교만함이 사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면 이것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서로를 제거해야만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교만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금지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21절에서 31절까지 이 세 가지 죄들은 사람이 교만함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의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것들인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허물어졌을 때 자유와 해방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결국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고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죄악은 우상 숭배와 또 성적 타락 그리고 본래의 애정을 상실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의 일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큰 권면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고 음란과 정말 타락한 성적 가운데 노출됐던 죄인들이었고 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누굴 죽이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셀 수 없이 많이 품었던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성도님들이 이 감사 속에 항상 지내시길 바라고 또 한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우리를 물들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죄인이고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항상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